네, 제가 인도에서 직장 생활했습니다. 인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을 따라 그 인도에서 저희 집에서 한 2시간 정도 차로 걸리는 거리에 있는 그런 마을에 가서 전도를,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도시를 30분만 벗어나도 이제 천막과 그냥 움막 같은 곳에서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움막과 천막에서 살다 보니까 당연히 전기도 없고요. 수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기 대신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촛불을 켜고요. 물을 얻기 위해서 마을 우물에 많이 걸어서 이제 물을 떠오게 됩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저는 선교사님을 도와서 크레파스나 초콜릿들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많은 마을 사람들 그리고 옆 마을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저희는 복음을 들으러 오는 줄 알았는데 아,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들이 요구했던 건 바로 돈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에워싸며 돈을 달라고 해서 우리는 좀 위협을 느껴서 이제 빨리 가자, 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차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을 때 이제 바로 저희를 보내줄 것 같았던 그들이 어느 순간 이제 눈빛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눈빛이 변해서 저희가 차에 탔었을 때 창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 했던 말은 그 창가에서 시선을 돌려서 핸드폰이나 다른 곳을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 바로 옆에 어떠한 분이 계속 창가를 두드리고 있어서 세게 두드리고 있어서 창문이 깨질까봐 두려워서 이제 쳐다보게 되었는데요. 한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들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돈을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직도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났고요. 그 장면 때문에 제가 쉽게 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스가랴에서 언급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인도의 그 갓난아이를 들고 어머니가 절규하는 모습과 많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인들은 포로의 신분에서 벗어나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손 중에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스가랴 선지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8장을 보면 사람들은 일을 해도 임금을 받을 수 없었고 심지어 그 가축들을 잘 키우지 못했고 농업 또한 불편한 상황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쉽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본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그 경제적인 상황은 좋지 않았고, 백성들은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심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이제 주변 나라들이 자신들보다 크게 되었고 강대해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선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른 나라들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외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외적인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적인 약속도 하십니다. 오늘 그 내적인 약속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앞선 스가랴에서 메마른 황폐한 땅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비 대신 은총과 강과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한국어로는 이 뜻이 자세히 잘 전달되지 않지만 원어를 잘 설명해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은총과 간구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즉 성령을 통해 은혜와 간구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와 더불어 자신들이 짓지 않았어도 그들의 선조들이 지은 죄, 곧 공동체의 죄를 회개했었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와라 라는 회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와 간구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들 두 개를 자세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의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선의를 받고, 성령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은총입니다. 그렇다면 간구는 무엇일까요? 이 은총과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간절히 구하도록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들은 다른 두 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간구인 것입니다.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어에서는 부어주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던 의미는 물을 천천히 조금씩 주시는 게 아니라 단번에 많은 양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의 이 회개는 단번에 일어나게 되고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천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천천히 오랜 세월 동안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돌아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찔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원어를 해석해 보면 그들이 찌른 나를 보았을 때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들 즉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사람들 즉 이스라엘이 찌른 나를 볼때 너희들은 애통하고 통곡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찌른 사람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애통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찔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찔리면 손가락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칼이나 창으로 죽임을 당하는 찔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찔림이라는 고통이 다른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제3자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 이 애통과 슬픔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잃은 만큼의 슬픔이고 그 슬픔이 자신의 첫째 자녀를 잃은 슬픔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을 묵상했을 때 우리가 한 인물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19장 37절에 요한은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군인들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형을 보면서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요한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그 구약 때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찌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구원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진정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비록 찌른 사람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인이었지만 그분의 죽음을 애통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그 족속을 벗어나 확대되어 우리까지도 그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찔림 사건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 찔림은 제3자에 의해서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결국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보면 슬픔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이 사실에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혜와 간구를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마음속에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죽음이 그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먼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되고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 직접적으로 이 십자가 사건이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을 통해서 통곡하셨고 애통하셨나요?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지. 나는 더 이것 때문에 은혜 받았지라는 그런 드라이한 고백보다 아, 정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라는 그 고백이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외적인 구원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나라가 다시 한번 다윗 왕조를 통해서 크게 번성하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외적인 부분보다 내적인 구원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적인 구원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외적인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다윗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보내주십니다. 이 예수님은 다른 나라에서 온 분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영웅이 아니라 그들의 혈통, 다윗의 자손에서 오시게 됩니다. 이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이 애통, 슬퍼하고 있는 자신들의 그 경제적인 상황과 어려운 현실과 불안한 그 미래를 통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슬픔이 절망이 소망으로 되어 기쁨의 눈물로 변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불확실한 현재와 또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외적인 것을 소망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좀 더 좋은 직장과 좀더 좋은 자녀의 직장을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더 좋은 집을 살기 위해 그런 외적인 것을 소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너희가 내적인 소망을 더욱더 간구하라인 것이었습니다. 이 내적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그 슬픔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또 저에게 특히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풍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아, 이 사람들에게 왜 내가 돈을 안 준지 아니? 내가 돈을 충분히 갖고 왔었어. 하지만 왜 안 줬는지 아니? 바로 이 사람들에게는 돈보다 더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밥을 먹을 수 있는 돈도 없었지만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런 그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